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CCM 뮤지션이 부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뭐 후렴 가사도 좋은데 누군가 이 찬양의 시를 쓸 때 그냥 앉아서 썼겠습니까? 제가 누가 저한테 시를 하나 써달라 그러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거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 찬양 가사를 쓰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성령의 영감이 부어지고 막 이래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쓸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곡을 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신앙을 여기에 그냥 다 녹여서 이 짧은 가사에 응축해가지고 담은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 이런 좋은 곡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은유적으로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저물어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빈들을 걸을 때가 있어요.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도 않고요, 간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분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게 모든 문이 닫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인 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두 배 가까이 장수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으로 치자면 중년의 때 부름받은 거예요. 중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주시니까 그거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아,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런 뭐 그냥 아주 그냥 초보적인, 어쩌면 기복신앙에서 신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처음 시작을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됐습니다. 사례의 나이는 89세가 됐어요. 중년의 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육체적인 힘도 있고 그래서 후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때, 뭐 늦둥이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부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더 기대했을 겁니다. 아, 어떻게 늦둥이도 있으니까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하면 또 새로 개척해가지고 땅도 내가 차지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25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의하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아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생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기회는 지나갔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과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한번 조금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할 것 같아. 이걸 믿어요. 이런 믿음하고 그냥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라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어. 그 믿음이라면 능히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을 뽑아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조건, 내 컨디션, 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능히 이룰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 아브라함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 그래, 세상에선 불가능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믿어야 된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자본은 다 떨어져가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이리저리 뛰어봐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드러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라는 게 형편없었구나. 이런 게 사실 알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너는 가져야 된다.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은 어떻게 쌍방에서 언약을 해서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게 계약 아니에요. 근데 이건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편무계약이라는 여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거는 내가 너에게 해줄 책임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해줄 거야. 이 편무계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은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여. 다른 거 할 거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할례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그거만 해. 그 언약의 표징이야. 언약을 믿는다는 표지야. 표시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 다 해줄게. 그리고 5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냥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15절과 16절에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말씀에 이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웃어요. 아유,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냥 피식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웃다라는 뜻에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너 지금 피식 웃었지? 너 아들을 낳게 되면 너 진짜 웃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웃게 될 거야. 기뻐서 날뛰게 될 거야.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 아브라함의 내 기도 들으실 거야. 내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14년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실망하셨나, 믿지 못하는 나를 보고 너무 실망하셨나,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 이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주고 사라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낳을 자식 이름까지 다 지어줘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성도를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지금 너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너는 실패자로 울면서 너의 인생을 마감할 것 같지만 나는 너를 웃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